역대기상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 중에 비참한 최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조의 몰락과 그 원인과 결과까지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본문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지를 받으며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을 소개하며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이양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에서 마지막 장인 29장에 이르기까지 총 19장에 걸쳐 신정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립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의 목동 시절부터 열왕기상 2장의 죽음까지 42장에 걸쳐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다윗 왕조 자체보다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선민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이스라엘 왕 즉위와 또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여덟 형제 중 막내였고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기 어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대략 15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고 온갖 악적군과 싸워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위 계승을 위한 준비를 하셨고 때가 이르자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불신하고 또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내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4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한 즉시 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부스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시온산성은 다윗이 정복한 후에 다윗성으로 불렸는데 이 성은 훗날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600m 높은 고지에 건설되었고 기온과 같은 수원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정복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정복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기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매우 때늦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로 이후 당시 최강이라고 불리던 바벨론 군대 또한 수년의 기간을 포위하는 작전을 써야 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부스 원주민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은 병력으로도 성을 쉽게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에게 패배했지만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잔존하여 그 세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집권 초기에 완전한 군대의 형태를 갖춰지기도 전에 얼마 되지 않은 병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를 했을 때 이 여부스 원주민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모하게 보였겠습니까? 5절에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 5장 6절에서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막을 수 있다고 조롱하면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사업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 공략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을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의 제안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수르의 아들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쳐서 승리함으로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요압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다윗의 다른 부하들과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은 생략된 채 그저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할 뿐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주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강력한 무기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병력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 성조차 함락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10절 이후에는 다윗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하고 다윗 왕궁을 강성하게 만드는데 공헌한 용사들의 명단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있는데 사무엘하는 이 용사들의 명단을 다윗의 통치 기사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는 반면 역대기서에는 다윗의 통치 기사 서두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것이나 즉위한 이후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진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과 또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들이 이처럼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필요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용사들은 10절 말씀처럼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힘껏 돕다. 이 표현에서 힘껏은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다윗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은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요압의 생명을 걸고 가장 앞장서 올라갔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엘르아살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했을 때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가서 이 우물에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떠온 물을 보고 이 물은 용사들의 생명이라 감히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받으시며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서 47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들도 다윗을 힘껏 도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를 세웠던 인물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때 그 쓰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용기를 북돋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